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한국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졌습니다. 북한에서 발병한 돼지열병이 내려온 곳으로 보이는데요. 분계선 인근 지역에서 시작된 이 돼지열병이 저 아래에 있는 지역까지 확산되면 한국의 돼지 사육농가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개월 전부터 북한 쪽에 공동방역을 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 북한 당국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순회 회담을 여러 차례 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이 돼지열병을 막을 수 있는 방역조차 협력하지 않고 있는 거죠. 북한 주민들의 피해도 크다고 하는데요. 걱정이 됩니다. 방역에 성공해서 추가 확산이 더 이상 안 되길 바라봅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한국 정부가 9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쌀 5만 톤 지원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쌀 지원을 결정한 과정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UN의 국제기구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보고서를 발표를 해서
네.
한국 정부가 지난 6월에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고 7월부터 9월까지 배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7월 달에 북한 당국이 이제 8월에 있는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의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이게 지금 딱 진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그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북한 자체가 이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쌀 지원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한미 연합 훈련을 거론한 거긴 하지만
네네.
실제로 북한이 한국 쌀 지원을 거부한 배경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국제기구가 보고한 것보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쌀 5만 톤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선 이제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시장에 쌀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이때처럼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식량난이 과연 심각한 수준일까 이런 의문이 지금 들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요. 북한이 90년대 중반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정말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사태가 발생을
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국가의 배급이 끊기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자력갱생으로 사실 그동안 먹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강고부투의 정신으로.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과거에 굶어 죽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든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가 있긴 한데 심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계 식량 계획과 그 유엔 식량 농업 기구 보고서 자체가 북한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네.
좀 부풀려진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네. 식량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더 부족한 걸로 자료를 제출했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경작지 면적을 줄이거나
네.
인구수를 좀 늘리면 수요량이 부풀려지니까
그렇죠.
더 많은 식량을 좀 받으려고 국제기구에 좀 부정확한 자료를 네. 제공한 게 아니냐.
지금 이 자료라는 게 북한에 제공한 자료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 국제기구 단원들이 네, 북한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북한 식량 상황을 파악한 자료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네. 좀 국제기구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파악한 자료에 대한 신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어떤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원인 제공은 북한 당국이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고 또 이제 현장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차적인 원인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산 한 연구기관의 전문가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동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보고서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말을 했고 북한의 식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국제기구 보고서대로 부족량이 갑자기 확 늘었다면 시장에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점은 그렇죠. 목격되지 않고 있다. 네네. 이런 지적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국제기구가 그 북한 식량 상황 그 조사를 하러 갔을 때 개인 떼기밭 또는 이렇게 뭐 비탈밭 거기에서 나온 것도 좀 있는데 그게 통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그런 곳에서 나온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북한은 산을 개간해가지고 네. 만든 밭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런 곳은 다 지금 제외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게 실제 보고서에서도 통계의 한계를 좀 인정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농업기구가 그 보고서를 보면 그 비탈밭이죠. 네. 경사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었는데 북한 당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갖는 한계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접근해서 시장 관련 자료를 획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현장 방문 기간 동안 역시 농산물 시장을 찾지 못했다. 이런 것도 보고서에 기록을 해서
네.
스스로 좀 그런 한계를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네요.
이와 관련해서 한 평양의 한 고위급 간부가 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웬만한 유엔 주재원이나 그러니까 평양에 주재하는 사람들이겠죠. 세계 식량 계획 직원들 대부분은 포섭을 당했다고 봐도 된다. 근데 포섭이라는 게 여기는 좀 나쁜 놈인데 그런 건 아니고 북한 당국이 어느 정도 좀 그 호응을 해야 이후에 뭐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뭐 당국에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사의 특수성이라는 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실태조사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북한에 들어가는 식량 지원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 식량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의 쌀 지원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웬남, 베트남하고 중국에서 쌀이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지난번 저희가 안남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랬죠. 그
한 베트남 정부가 쌀 5천 톤을 북한에 지원을 했고 남포항에 도착을 지난 6월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경북도 소식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월 중순에 평성시장에 안남미가 나왔다고 했고 7월 초부터는 전국 시장에 유통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좀 쌀이 풀렸고요. 중국에서 지원한 그 식량 지원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 지난 8월에 북한 나진 선봉 지역에 이제 폭우가 내려가지고 두만강이 범람을 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때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중국에서 쌀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한경북도 소식통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산 쌀이 북한 시장에 풀리면 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일단 9월 중순 초반경에 그 쌀 가격이 중국산 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경북도 소식통은 낮은 시장을 통해 중국 쌀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9월 초만 하더라도 키로당 4,000원대 초반이었는데 중국산 쌀이 최근에 그러니까 9월 한 중순 초반이죠.
네.
3,000원대 후반에 거래되고 있다.
이거는 중국산 입쌀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네.
근데 외부에서 쌀 지원이 이루어져서 식량 가격이 하락한 거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요. 이게 한국은 뭐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려고 한 건데
네.
근데 북한 당국은 쌀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을 맹비난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네.
왜인가요?
일단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를 어떻게 비난했는지 제가 좀 그 표현을 찾아봤거든요. 지난 5월에
네네.
그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을 때 북한 대남 선전 매체가 이렇게 비난했어요. 주변 환경에 얽매여 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그 무슨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가 생생되기나 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려는 결의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다. 이렇게 거칠게 비난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이후에 북한 당국이 각종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한국을 비난하고 위협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해서 비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현재 이제 의도가 뭘까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북한이 이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서 지금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직접 협상할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전략적으로 배제시키고
네.
당분간 뭐 미국하고만 대화하면 되니까 남북관계는 경색된 상태로 끌고 가려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관계도 지금 뭐 진전시키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의 이런 인도적 쌀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뭐 식량 지원이라든지 남북 교류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인 그런 싸움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또 듭니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 인민 여러분, 지금 홍역당에서는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탄압에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김정은 집권 세력은 인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전쟁 노름에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며 역사적으로 항상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인민의 뜻이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뚫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뚫고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뜻을 지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남조선 인민과 뜻있는 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잡고 나갑시다.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고 있는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요. 잘 듣고 계시죠?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로이킴이 부릅니다. 왜 몰랐을까?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정보의 자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눈을 부시게 했다. 눈도 채 뜨지 못하면서도 손은 리모컨에 갔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TV 뉴스를 보는 일이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세웠던 여야의 대립각이 사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더 가파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다른 통로를 돌리니 거기서도 같은 뉴스가 나왔다. 요즘 정치권 뉴스는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몇 주째 계속 관련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임명해야 한다느니 사퇴해야 한다느니 말이 많다가 결국 임명은 됐으나 여전히 임명 철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TV를 끄고 손전화를 집어들었다. 네이버 뉴스창을 열었다. 손전화나 컴퓨터로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연애,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특히 보고 싶은 뉴스를 골라서 보는 재미가 있다. 요즘 홍콩 사태가 시끌벅적하다.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사태가 심상치 않다. 엊그제 시위대의 지도자가 체포됐음에도 시위대는 더욱더 열기를 더하며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지난 6월 9일에 시작된 시위는 벌써 100일을 훌쩍 넘겼다. 자유를 사수하려는 홍콩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건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아마 북한에도 홍콩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들도 당연히 홍콩 시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고무할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접하다 보니 국민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오직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을 쏟게 만들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화가 났다. 세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고 나면 변하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고 사회생활에 내처해 나가는 데서 언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언론은 신뢰와 공정으로 서로 경쟁하고 발전해 나간다. 가령 뉴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거나 거짓으로 꾸며진다면 그 언론은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그에 반하면 북한의 언론은 오직 정권 찬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서 사람들이 얻는 것이란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나 아니면 그 반대일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정보에서 소외되면 그 사회나 사람들의 삶도 쪼그라들게 된다.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북한 사회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면 자유로운 정보 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네덜란드 더 케베를 찾아가 도시 재생 사업에
그랬죠.
대해서 좀 들어봤었죠.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다 얘기도 못하고
네, 오늘은 우리가 끝냈는데요.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디를 찾아가나요?
네, 오늘은 가까운 곳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관춘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네. 청년들의 창업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창업 이름은 유플러스라는 곳인데 네네. 창업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기업소를 개인이 만드는 건데.
그렇죠. 예.
북한에서는 개인이 기업소 만드는 경우는 흔치가
개인이
않겠죠.
개인이 기업소를 만드는 네.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네. 외화벌이 그 밑에 하부단체를 만드는 일은 가능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거.
어쨌든 예. 이제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북한은 기업소 하면 다 그냥 국가가 만드는 거지만 사실 나머지 민주주의 사회 또는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기업 또는 장사 이거 대부분 개인이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국가가 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창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사업 또는 기업을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기업을 만드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그런 청년들이 기업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조그마한 아파트 겸 사무실이 있어요.
아.
그게 유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기에는 한 5천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조그마한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엄청나게
사는
큰 아파트죠.
네, 많이 사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네. 여기를 중국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네.
중국 과학기술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 5천 명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곳이네요.
네네네.
지금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네. 실리콘밸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예,
네, 요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네. 것을 이제 북한 주민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네.
자주 듣게 될 말인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인텔, AMD, 퀄컴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의 이름들인데 아마
네.
잘 모를 건데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컴퓨터라든가 손전화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들을
에이.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미국에 있는 이 지역, 실리콘밸리 지역에 다 뭉쳐 있어요. 그리고 애플, 뭐 스마트폰 만드는
네.
애플 또는 구글,
네.
인터넷.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페이스북 이런 인터넷 기업들도 바로 이 지역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진 과학기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인데
네.
이제 아까 거기 중관추는 중국의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선진 과학기술들을 연구하고 만드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청년 창업 아파트 유플러스 베이징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청년이 거기서 그냥 잠도 자고요.
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른바 집과 사무실이 같이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와서 일도 하고 잠도 자는 청년들이 5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냥 조그만한 이게 뭐지? 사무실인가? 아니면 집인가? 약간 헷갈리는 집이기도 하고 사무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공간들이 쭉 모여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제 5천 명이나 되는 큰 곳이기 때문에 이 한 가운데에 보면 샤오미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회사를 만든 레이준이 거기다 이렇게 서명을 딱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레이준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유플러스에 중국 돈으로 한 1억 위안을 투자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혹시 북한 주민들도 샤오미라는 회사를 알까요?
글쎄요. 사실 지금 네. 저는 로봇 청소기를 샤오미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로봇 청소기도 있고
네.
유명한 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거 샤오미 보조 배터리.
아, 보조 배터리는 샤오미 거 정말 많이
정말
쓰죠.
많이 쓰고,
예. 가격 손전화. 대비 성능이
좋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국 제품은 싼데 싼 게 비지떡이어서
그렇죠.
싸고 별로다.
안 좋은
예,
이런 게 중국 제품
예,
이미지였는데
그렇는데 샤오미가 싸면서 괜찮은 제품들을 꽤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대륙의 실수다. 이런 말도.
아니 너무
실수로 그런
네.
제품을 만들었다.
아, 그죠.
이런
실수로
썼는데.
만든 거다. 아니, 잘 만들면 제대로 안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이 샤오미라고
네네.
하는 회사가 바로 대표적인데 2010년에 만들어진 지금 한 10년 좀 못 됐어요. 그런 중국 기업인데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와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14년부터는 가격도 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이 회사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스마트폰, 그러니까 손전화가 전 세계 시장 이제 네 번째 회사가 됐습니다.
아, 네 번째요?
네, 그리고
첫 번째가 어디죠?
첫 번째가 이제 삼성.
삼성.
그다음에 애플 이런 기업들이 차지하죠. 어.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또 다른 기업, 화웨이 이런 것들인데.
어, LG는 아직 그 순위야.
아직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 저 LG 폰 네. 쓰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근데 이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서는 1위고요.
아, 샤오미가. 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3, 4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샤오미가 한자어로는 작을 소자에 쌀밑자를 써요. 소미.
소미구나.
이런 뜻이에요.
소미.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소미를 좁쌀을 소미라고 한답니다. 작은 쌀.
아, 좁쌀. 좁쌀.
근데 이제 초창기에 이 창업자, 아까 그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네. 창업자가 동업자들과 함께 좁쌀로 만든 죽을 먹으면서 사업을 했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샤오미로 지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런 샤오미 같은 그런 기업들을 꿈꾸는 네. 그런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봐야죠.
그래요. 이 젊은이들이 주거와 창업 공간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어디 국가에서 만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역시 개인이 만들어요. 아. 중국도 역시 마른 사회주의지 중국은 이미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역시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류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니까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시작을 하다가 2년 후인 2014년에 전국에 있는 우리 말고 전국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젊은이들이
네.
기업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좁쌀밥 먹으면서 추운 데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3분 정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면 아까 그 이미 성공한 샤오미의 대표인 레이유진이라고 하는 회장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레이유진 회장 앞에 딱 서가지고
네.
3분 동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당신과 같은 레이유진과 같은 사람들을 제2의 레이유진, 제3의 레이유진을 만들고 싶다.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오.
그랬더니 레이유진 회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2의 나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중국 돈 1억 위안을 탁 준 겁니다.
와.
중국 돈 1억 위안.
네.
한국 돈으로는 170억 원인데요. 막대한 네.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네. 그렇게 해서 유플러스라고 하는 이른바 창업 아파트가 만들어집니다.
야, 이게 사실 그 연구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게 되면은 시간 네네.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그
맞아요,
일에 몰두를
맞아요,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집이 멀면 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 공간에서 또 일을 하다가 피곤할 때 잠깐 잠을 자고 이런 주거 공간이 마련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그렇죠.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모든 걸 집중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처음 건물을 너무 지어버리면 너무 많이 드니까요. 학교 건물을 고쳤습니다.
아, 처음에.
네.
아.
그래서 베이징점은 현재 4개 동이고요.
네.
동이 4개예요. 그런 아파트와 회사를 경험한 그리고 7개 층입니다. 그리고 현재 39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와 같은 곳이 중국 전역의 9개 도시에 22개의 아파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유플러스 네. 점이고 베이징에 있으면 베이징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름이 붙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중국 이름으로는 이제 국제 청년 공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베이징 유플러스에만도 한 500여 명이 있고요. 전국에 중국 전역에 이런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지 않고요. 푹 자면서 따뜻한 집에서 그리고
네.
거기를 사무실로 쓰면서
네.
중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중국은 1970년대에 개혁개방을 하면서 시장경제를
네.
도입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발전이 늦어졌는데
그러네요.
하지만 성장은 정말 너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장을 이끄는 주역들이 또 청년들, 지금처럼 이렇게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이렇게 창업과 신생기업이 만들어지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북한 분들은 이 점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중국이
네.
한때는 북한과 비슷한 사회주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렇죠.
개혁개방을 시작한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 30년 후에.
와, 진짜.
미국 다음가는
네, 다음
가장 선진 기술이 발전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정말
네, 네.
활력 넘치는 나라가 됐는데 중국은 세계에서 유니콘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 가치가 한국 돈으로 1조 원인데 이걸로. 중국 돈이나 달러로 얼마로 환산될지 모르겠는데.
1조 원이면 네. 10억 불.
아, 10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네. 정도의 가치를 갖는 신생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 그런 기업 가운데 48%인 205개가 중국에 있어요. 이미 중국은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전 세계 아마 곧 1위가 될 겁니다.
어, 그러네요.
그런 비결은 네. 첫째, 젊은이들의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에는 1990년대생들, 9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주링허우 세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90년대생이죠.
네.
이 사람들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걸겠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아까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중국 전역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실 5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처음에 네.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사람들만 5천 명이고 그 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학교라든가 또 다른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 이런 젊은이들의 열정. 이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뭐 출퇴근 막 이런 걸 잊어가면서 밤새워서 자신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자기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줘요. 나는 이걸로 성공한다. 나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뺏길까 봐 절대 말하지 않겠어.
근데 중국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나 이거 있는데 너 뭘 가지고 너 요즘 뭐 공부해? 그래? 그럼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네가 연구하는 그거 내 일에 이렇게 적용하면 난 훨씬 더 좋게 뭔가를 결과를 만들 수 있겠는 게
네.
이런 식의 토론과 협력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을 뭔가 창조해내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유플러스처럼 고품질의 물적, 인적 자원을 아주 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힘드냐?
네.
너무 비싸요.
실리콘밸리에 들어가려면 비싸고, 비싼가요?
그리고 막 사무실 비용 너무 비싸고 막 그래 뭐 하나를 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요.
초창기에.
그렇죠. 근데 중국은 너무 싸요. 뭘 해도.
네. 지금처럼 뭐 주거 공간과 사무실을 아주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네네네.
그런 거죠.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뭐 방 한 칸 뭐 이렇게 빌려 쓰는 비용 같은 경우 중국 돈으로 월 한 4천 위안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4천 위안 정도면 아주 쌉니다.
그렇죠.
아파트 그렇죠. 비용도 아주 싼데 주변보다도 훨씬 더 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걸 또 막 제공하는 곳들 많고 이런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술과 아니면 그걸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어떤 그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아마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런 유플러스 같은 것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오직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을 그 만들고 좀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이들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네네.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들어오려면 조건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글쎄요. 조건을 네. 한 세 가지 정도 막 내건다고 하는데 신기한 건 제일 첫 번째가 사교성이에요. 사교성.
아, 어머, 진짜요?
사교성.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아까 이걸 만드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협력하는 거. 자신이 가진 기술, 자신의 노력을 다른 사람들과 꺼내놓고 과감히 토론하고 협력하는 것이 창조라든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여기나 봐요.
와, 그렇군요. 네, 사교성.
한 달 네. 이상 살았으면 10명 이상의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규칙 같은 것도 있대요.
아, 진짜요?
그리고 석 달에 네. 한 번은 꼭 단체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교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생각과 아니면 자신이 가진 기술을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어떤 좋은 어떤 자원, 그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사교성을 첫 번째로 두고요. 나머지는 45세 이하여야 됩니다.
아.
45세. 그리고 아이를 동반할 수는 또 없습니다.
네. 보통은 정말 젊은 결혼 아직 하지 않은 네. 청년들이 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높죠.
거네.
네, 그렇죠. 물론 결혼했다고 해도 아이가 있다고 해도 아이를 다른 곳에 두면 되니까 뭐 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다 네. 보니 아무래도 젊은 20, 30대 젊은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주말에 아이를 보러 따로 가야 되겠죠.
그렇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네. 뭐 그런 아쉬운 점도 조금씩 있다 하더라도 경쟁률은 20대 1입니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네요. 맞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 재밌어요. 아니 이 공간에서 네. 사교성이 중요하고 사람들과 융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고 보니까 정말 네. 이게 같이 뭐 새로운 걸 만들어 가는 거에는 정말 네네.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네네. 싶긴 그렇겠죠. 하네요.
어때요? 북한은 지금 현재 북한도 어쨌든 좀 초보적인 형태지만 네. 장사도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서로 이렇게 장사 아이디어라고 하죠. 여기서는
네.
이거 좋겠다. 이걸 팔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네. 어떤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네.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공감하시겠지만 네. 이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꼭 여기서 뭔가의 불화가 생기고 아. 결국에는 찢어지고 문제가 네.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이제는 네. 내가 하지 않으면 정말 친가족끼리 하지 않으면 누군가와 협력하는 거를 자꾸 꺼려하는 네.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이 가진 기질과 또 아. 중국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사회주의 문화, 협력, 그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최신 과학기술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한다라고 하니까 중국의 미래가 더 밝아지겠구나.
그런 거 네. 그런 건 아직 없겠죠. 북한도.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 뭔가 새로운 장사를 하든 기업을 만들든 해보고 싶다는 기술을 연구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해라 라고 저렴한 어떤 숙소나 사무실을 제공하는 건 아직은 없겠죠.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일단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그렇죠. 생각이든 마음껏 네. 말하고 내가 말한 거에서 그거 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들을 가지고 외부 사회와 교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외부의 여러 가지 정보들도 받아들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북한에서 어떤 연구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위대한 장군님이 경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뭔가 자신의 성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지 막 이런 걸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사회를 그쵸. 만드는 게 어쩌면 경제발전의 더 큰 비결일 텐데요. 맞아.
그리고 네. 네가 노력한 결과물을 네가 가져갈 수 그렇죠. 있다. 이게 제일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없다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죠. 자, 오늘도 얘기를 하다 네네. 보니까 또 이렇게 훌쩍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네. 또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광백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중국 최고 부자 마윈의 도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를 이끌어온 마윈이 2019년 9월 10일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알리바바를 창업한 지 꼭 20년 만의 일입니다. 마윈은 중국의 주요 1세대 정보통신 기업 창업자 중 한 명이에요. 중국에서 정보통신 산업, 특히 인터넷의 중요성에 일찍 눈을 떠 알리바바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직원 17명과 항주의 한 아파트에서 6만 7천 달러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직원은 10만 명으로 불었고요. 기업소의 가치는 4,600억 달러가 됐습니다. 마윈도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됐죠. 출신 성분도 좋지 않았고 지방의 교원이었던 마윈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걸까요? 지금부터 마윈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마위는 1964년 9월 중국 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마위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9년 동안 매일 아침 집에서 1시간 10분이나 걸리는 항주 호텔로 갔습니다. 가서 외국인들을 만나 안내도 해주고 영어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좋아했던 마위는 항주의 사범대학교 영어 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죠. 미국의 하버드대학교를 10번 지원했다가 모두 떨어졌고 취업도 30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마위는 키도 작았고 출신 성분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 또한 잘생긴 편이 아니어서 못난이 위인이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마윈에게 인생을 바꿔놓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5년 통역차 미국에 갔다가 인터넷이라는 걸 만난 겁니다. 당시 마윈은 전자메일도 제대로 못 보낼 정도로 컴퓨터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터넷 시장이 중국에서도 커진다고 예측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공이 바로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마위는 1995년 4월 중국의 첫 번째 인터넷 기업인 홈페이지 제작회사 하이보 네트워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중국의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아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사 문을 닫고 관광 안내와 영어 교사를 병행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실패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1999년 9월 중국 절강성 항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마인을 포함해 18명이 모였습니다. 초기에 알리바바는 20평 아파트를 같이 써야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알리바바를 기적이라는 말로 칭합니다. 가난했던 마윈의 재산은 400억 달러로 중국의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알리바바의 기업 가치는 4,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인터넷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수많은 실패 끝에 일궈낸 성과입니다. 마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기회는 바로 사람들이 불평하는 곳에 있다. 사람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평만 하면 어떠한 희망도 없다. 불평 속에 기회가 있음을 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55세 생일이자 알리바바 그룹 창립 20주년인 2019년 9월 10일 회장직에서 물러난 마윈. 수많은 중국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 정신을 심어준 마윈은 세상은 거대하고 나는 아직 젊다. 회장직에서 물러나 새로운 꿈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며 제2의 인생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